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각종 공약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며 미국 안팎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25일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기자, 함지아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양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각종 공약을 거침없이 밀어붙이며 충격을 던졌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최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야말로 폭풍 같은 2주를 보낸 것 같은데 그 배경을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취임했으니까요. 딱 2주가 지났는데요. 그야말로 폭풍 같은 2주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수십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불법 이민 단속에 군대를 동원하고 또 각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우크라이나 문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했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만 좀 꼽아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취임하고 2주간에 서명한 행정명령이 200여 건에 달합니다. 8년 전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죠. 그때도 행정명령 했는데 취임한 첫날에는 한 개의 행정명령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주간에 200여 건을 했다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엄청난 숫자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연설을 통해 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경제정책 또 외교 문제에 대해서 밝히고 본인이 주장하는 미국 우선주의 여기에 대해서도 연설을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지난 2021년에 미국에서 큰 문제가 됐었던 의회 폭동 지지자 1,500명을 사면했고요. 또 파리 기후협약 그리고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탈퇴하는 등 여러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움직임이 8년 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일사불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점인데요. 8년 전에 처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하더라도 본인도 이제 그 국정 경험이 없고 또 보좌관들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도 여러 정책을 천명하고 추진하려 했지만 상당히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당시보다는 그 조직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4년 전 재선에 실패하고 재야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자신의 정책 방향,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해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초기부터 큰 관심, 주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꼭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정책을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 또 기업을 운영하는 것 같은 이런 국정운영 방침이 따로 운영하는 것과 그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주목해 보여야 될 것이고 외국은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저항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주민 추방 조치를 둘러싸고 남미 국가 콜롬비아와 갈등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함 기자, 사건 전말과 의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먼저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를 태운 미국 군용기의 자국 착륙을 불허하면서 사태가 시작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선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고 또 추방하는 움직임이 좀 가속화되고 있죠. 하루에 지금 1,000명 정도가 체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본국으로 지금 돌려보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군용기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원래 콜롬비아에는 민간 비행기로 이 불법 이민자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군용기에 또 이민자들이 범죄자처럼 다뤄지는 것에 항의하면서 미군 군용기의 착륙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26일 이 콜롬비아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밝혔고요. 콜롬비아산 제품에 25% 관세를 즉각 부과하고 그 이를 일주일 내로 50% 상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콜롬비아 정부 인사들과 또그 지지자들, 가족들에 대한 비자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콜롬비아는 지금 현재 미국의 커피 등이 전체 수출의 약2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징벌성 관세 부과는 이 적지 않은 이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래서 처음에는 콜롬비아가 좀 반발은 했지만 이 결국은 물러섰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콜롬비아는 이전 현직 대통령 또 미국과 끈이 닿는 모든 인사를 동원해서 이 문제 해결에 진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건데요. 미국의 정책에 반발하는 경우 이 실제로 관세 등 제재 조치가 가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실제로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좀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부 정책에 저 힘이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약과 세계 보건 기구에서 탈퇴하고 대외 원조를 전면 중단하며 90일간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최 기자, 미국이 고립주의로 가는 걸까요?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추구하는 외교 정책, 대외 정책이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과는 상당히 다르다 이 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했고 또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도 탈퇴했고 또 외국에 대한 대외 원조를 전면 중단하고 90일간 재검토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도 기후협약, 또 보건기구, 또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했었는데요. 이어 등장한 그 민주당 출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다시 가입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그 탈퇴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 국제기구에 이제 탈퇴하는 배경에는 지난 70년간 그 미국이 유지해온 글로벌 다자체제, 여기에 대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불신이 깔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당시 세계 최강의 그 압도적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는 초강대국이었죠. 그래서 유럽에는 나토 동맹이 있었고요. 또 아시아에는 각종 방위조약 그리고 유엔, WHO, 국제통화기금 IMF 등을 설립하고 서방권의 번영 그리고 안보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는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나토를 설립한 것은 사실은 그 소련과의 냉전 때문에 그 설립한 거죠. 그런데 소련은 이미 1991년에 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와 이런 같은 다자 질서에 미국이 참여해서 계속 돈과 군사력을 되는 것은 속된 말로 미국이 국제사회에 돈만 되고 별 효용이 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자신들을 지켜주는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미국은 군사력 유지에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 굉장히 큰 바보짓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미국, 유럽, 아시아 그 동맹국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화상 연설을 했는데요. 함 기자, 연설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전 세계 기업인 정치인들을 상대로 화상 연설을 했는데요. 이 취임 사흘 만에 이첫 국제 무대 연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연설의 주 내용은 미국 우선주의, 또 우리 미국의 우선주의가 가 있으니 여러분도 협조하라.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요.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세금을 적용받겠지만 이 반대의 경우엔 높은 관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또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 것도 여러분의 권리지만 그럴 경우 매우 간단하게 이 수천억 달러, 심지어 이 수조 달러의 관세를 우리 국고에 보태야 할 것이라는 이 경고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 중국에 대해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했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는 데 도움을 줄수 있길 바란다면서 이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뭐그 밖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 이 석유 가격을 낮추라고 요청할 것, 또 유럽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 뭐 이런 말 등을 남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공약 중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취임 이틀 뒤죠, 22일 날그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지 않으면 러시아에 대해서 관세와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쉬운 방법도 있고 어려운 방법도 있지만 쉬운 길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날 23일 조금 전에 얘기 나온 그 스위스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니 현재 그 국제 그 석유 가격이 너무 높다. 그래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는 푸틴 대통령이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쟁 종전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크렘린궁의 대변인은 그 뒤에 미국으로부터 어떤 그 신호, 그러니까 대화를 하자거나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협상 회담을 하자는 그런 신호가 없다 이렇게 한발 빼는 듯한 그런 그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어떻게 끝낼 건지 분명히 아직 밝힌 점은 없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또 언론의 보도 이런 것을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대개 보면은 현 전선에서 이제 전투를 일단 동결을 하고 러시아의 그 점령지를 일단 사실상 인정해주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아마 못을 받고, 그리고 일종의 그 휴전을 감시하기 위해서 미국이 아닌 유럽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한다 이런 입장으로 지금 대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령 미국과 러시아 간의 합의가 되더라도 이것은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대단히 큰 불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휴전이 현 상태에서 동결되는 상황으로 휴전이 된다면 현재 그 우크라이나는 전 국토의 한 20%를 러시아에게 그 점령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휴전이 되면 국토의 20%를 러시아에 뺏긴 상태로 전쟁이 끝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크라이나로서는 대단히 불만을 가진 상황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휴전이 이루어지면은 설사 휴전이 이루어진다 해도 앞으로 그것이 얼마든지 그 재연될 다시 그 전쟁이 나거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관세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네, 현재로선 2월 1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중국산 수입품에 1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는 뭐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도 확인했습니다. 이 30일 백악관에서 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온 발언인데 1일, 이 토요일에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부과 시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 4월을 기점으로 이 보편적 관세죠. 그러니까 각국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향 조정한 뒤이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설마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는데 이 관세를 높이면 이 결국 미국 소비자의 부담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 설마하는 분위기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1일부터 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한 이 관세 부과 방침을 이 거듭 확인하면서 이 관세 부과가 점차 현실화되는 모습이고 뭐 그래서 각국이 이에 대비하느라 좀 분주하다는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한국도 이 그중 하나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한국을 최근 연설에서 언급했는데, 이 과거 한국이 이 세탁기와 다른 제품들을 덤핑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50%의 관세를 부과했고, 나중에 75%, 100%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를 언급한 것인데요. 이 그만큼 이 관세 부과에 대한 의지가 뚜렷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 결국 이 관세를 내든지 아니면 미국의 공장을 지어라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아무튼 각국은 현재 지금 이 비상사태 뭐 지금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브라이언 휴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며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낼 것이라고 했는데 최 기자, 대통령의 발언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언급은 결이 다른 것 아닌가요?
결이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이제 핵 보유국, 뉴클리어 스테이트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자리를 통해서 북한은 핵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어서 이제 그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죠. 미국의 그 전반적인 외교 안보 정책을 다루는 최고 기관인 NSC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듣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그 입장이 좀 틀린 게 아니냐, 결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일각에서는 어떤 게 미국의 진이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그 헷갈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도 그 개인적 차원에서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한 그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기회가 있을 때 또는 기자가 물어볼 때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또는 개인적인 관심 표명, 메시지 이런 것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악관 내그 국가안보회의는 이와 별도로 행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북한에 대한 그 외교 정책, 안보 정책을 그 총괄하는 기관인 만큼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이 행정부 차원의 목표다 이런 것을 밝혔기 때문에요. 이것이 얼핏 보기엔 좀그 이상해 보이고 결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그 트럼프 행정부가 갖는 상당히 특이한 현상이긴 한데 이렇게 그좀 다른 결이 다른 두 개의 메시지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은 앞으로 어느 것이 진이냐 이걸 따질 필요 없이 앞으로 아마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북한에 대한 아마 그 최종적인 어떤 합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이 발생을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과 국가안보회의에서 구체적인 아마 방안을 내놓을 쪽에 하나로 합쳐질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밝혔지만 대북 정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려면 앞으로 몇 달은 더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1기 행정부대로 돌아가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취임 약 3개월 만인 4월에 이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이름의 대북 정책을 공개했었습니다. 이 당시 이 최대 압박과 관여, 중국 등 북한의 영향력을 가진 나라들과 함께 이 북한의 최고 수위의 압박을 가하고 또 이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접근법이었는데, 이후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여러 제재가 나오고요. 또이 중국을 비롯한 북한의 주변국, 이 북한의 무역국 등에 실질적인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이것이 주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실제로 북한은 한때 이핵 버튼 논쟁을 벌이긴 했지만 결국 대화 테이블로 나왔었죠. 어쨌든 이약 3개월 정도가 당시엔 걸렸었는데, 이 8년 전의 일이죠. 이번에는 얼마나 걸릴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특히 집권 2기는 1기 때와는 지금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그동안 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역량을 꾸준히 개발하고 또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와 정확도 등을 높여온 데다가 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도 성공하는 등이 진일 보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러시아와 이 포괄적 군사 동맹 관계까지 회복하면서 또 러시아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사실 미국과 이 대화에 나설 필요성이 그만큼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지, 또 혹은 압박할지, 또 이를 결정하기 위한 이 시간이 좀 적지 않게 소요될 것으로 이 보는 측에서는 또 그렇게 보는 이유인데요. 또 반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 관계를 통한 해법을 추구한다면 이 대북 정책에 대한 방향이 또 의외로 쉽게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전망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는가? 뭐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좀더 뒤로 밀리지 않을까요?
네, 대부분 그 워싱턴과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북한 문제, 한반도 문제 외교 정책 우선순위는 좀그 낮다,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일기 때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가장 중대한 외교 문제 하나로 꼽아서 정상회담 이런 것을 활발히 추구했던 것하고는 상당히 대조되는 건데요.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그 언급이나 행동을 볼 적에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높은 지금 그 우선순위 이런 것을 좀 꼽으면요. 국내적으로는 아마 그 불법 이민 문제, 이민자를 이제 추방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를 그 부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있고 또 외국으로부터 그 투자를 유치하고 또 제조업을 살리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대외 문제에서 그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나토에 대한 그 방위비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문제도 상당히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은 북한에 대해서는 관심은 있지만 우선순위가 집권 일기 때보다는 낮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한국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아시겠지만은 지난해 12월에 갑자기 그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을 해서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직무정지 상태이고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지금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를 논의하려면 북한 문제의 그 당사자인 한국 대통령과 이것을 이제 협의한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대행과 그이 문제를 사기하기 나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이기에 북한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당장 1순위로 추구할 그런 그 우선순위는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25일 전략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최 기자, 이번 미사일 발사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한 걸까요?
네,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첫째로는 이번 그 순항미사일 발사가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첫 무력 시위인데요. 그동안은 아시겠지만 뭐 중거리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것을 주로 발사를 했는데 이것은 그 순항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회의가 열리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도발은 했지만 이것이 그 안보리 그 결의에 저촉되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너무 강하게 도발을 하게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하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갈수 있기 때문에 도발은 했지만 상당히 좀그 수위 조절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역시 이제 이것은 그 북한이 그 전에도 계속 추구해왔던 그 잠수함 전략 순항미사일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순항미사일은 주로 육지에서 발사하는 건데 북한이 계속 추구해왔던 바다에서 그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면 이것은 그 대단한 그 전략 무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 같은 그 군사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했지만 외부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신호는 보내지만 그렇다고 너무 강하게 도발하는 그렇지는 않은 일종의 절제된 신호를 보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 기자, 북한이 어떤 미사일을 발사한 것인지, 비행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발사된 전략 순항 미사일들은 이 2시간 5분 7초에서 이 2시간 51분 11초간 1,500km 비행 구간을 이 타원과 팔자형 궤도를 따라 비행해 표적을 명중 타격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무기는 이 북한이 지난해 1월 두 차례 발사했던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SLCM 이 불화살 3-31형의 개량형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이 시험 발사 사진들을 보면 이 미사일은 이 콜드 런치 방식으로 이 수직 발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신은 이번 무기 체계 시험은 이 변화되는 지역의 안전 환경에 부합되게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이 전략적 억제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국가 방위력 건설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날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는데, 최 기자, 그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것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 핵을 가진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잘 지내겠다, 잘 지내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 또 김정은 위원장과 그 앞으로 접촉을 권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그래서 그 눈길을 끌었고요. 여기에 되면서 북한이 발사하고 26일 날그 담화를 냈습니다.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명의 담화를 냈고요.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최근에 진행된 그 미국과 한국의 공군훈련이죠. 쌍매 훈련 하고 그다음에 연합 대화력전 그 훈련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일종의 그 담화를 낸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담화는 미국이 군사 동맹 체계의 부단한 팽창과 각종 합동 군사 연습을 통해 힘의 우위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의 이것은 그 기존의 그 입장을 아마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한은 그동안 그 미국에 대해서 어떤 뭐 평화, 비핵화 이런 것을 하려면은 적대시 정책을 없애라. 그것이 그첫 번째 과제다. 이런 얘기를 쭉 해왔는데요. 이번에 그 본인들이 그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이 같은 담화를 낸 것은 기존의 그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적대시 정책을 원하는 게뭐저 없애내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북한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대해서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면은 미국과 한국이 하고 있는 이 같은 연합 훈련부터 중단 또는 폐지해라. 그러면은 내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건데요. 그 대화의 그 주체, 그러니까 담화를 낸 주체가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그 수위가 낮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쨌거나 북한이 조심스럽게 트럼프 행정부가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시설을 방문해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했는데요. 미국을 염두에 둔 발언인가요?
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 김정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고 또 핵물질 생산 실태와 전망 계획, 2025년도 핵무기 연구소의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방문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죠. 말씀하신 것처럼 김 위원장은 현지 지도에서 현재 위협과 이 새롭고 전망적인 안보 위험성에 대비하고 이 국가의 주권, 이익 발전권을 담보하려면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김 위원장과 다시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이 대응 차원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대화 신호에 당분간 응하지 않고 또 대치 국면을 이어가겠다는 뭐 의미라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사실상 대화 제의에 대한 이 화답이긴 한데 이 압박형 화답이다. 또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라. 이런 화답이라고 해석하면서 좀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뭐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방문한 핵시설은 어떤 곳이었나요?
네, 북한은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이번에 그 핵시설에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을 근거로 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그 전문가들끼리도 좀그 의견이 갈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9월이죠. 2024년 9월 13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핵무기 그 연구소 핵농축시설을 방문했는데 거기와 같은 곳 같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공개한 그 우라늄 농축시설은 평양 남서쪽 그 천리마 구역에 있는 방선에 있는 그 핵시설, 핵농축시설인데, 여기에도 아마 그 비슷한 그 시설, 요번에 공개한 사진도 그걸로 비슷한 걸로 봐서, 같은 곳을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작년 그 9월에 공개된 사진하고 좀 비교를 해봤더니, 요번에 공개된 시설은 그 벽면이나 지붕이 좀그더 낡았다. 그리고 조명색도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해서 강선이 아니라 그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아니면은 제3의 시설이 아니냐 이렇게 그 이런 엇갈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이 뭐 구체적으로 장소를 밝히지 않아서 어느 곳을 갔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지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손짓을 보냈는데 김 위원장은 핵무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일종의 장외 신경전을 펼치는 듯 하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까요?
네, 물론 알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 과거의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엿볼 수 있겠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와는 이 상황이 지금 많이 다르죠. 이 북한 뒤에 러시아가 있다는 것도 이큰 차이점입니다. 우선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 북한이 내심 미국과의 협상을 원하지만 2018년에서 2019년 이 미북 협상 실패가 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단 이 강대강의 태도로 맞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북한이 마냥 이 강하게만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대북 정책이 이 구체화하기 전에 핵실험이나 이 ICBM 발사와 같은 이 고강도 이 도발 카드를 이 조기에 쓸 수는 있겠지만 그럴 경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경 대응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 신중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이 28일 사망한 북한군 병사 2명이 남긴 유류품을 공개했는데요. 추 기자, 어떤 물품이 있었나요?
네, 우크라이나 그 특수전사령부입니다. 특수전사령부가 28일 그 인터넷을 통해서 러시아 서부 그 쿠르스크 지역에서 그 사망한 북한군 병사 2명의 그 사살하고서 사망한 그 북한군 병사가 남긴 유류품을 공개했는데요. 크게 보면 한네 가지 그 물품을 그 공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그 북한군 병사 품속에서 한국 그 삼성전자가 만든 핸드폰, 그러니까 손전화기가 그 발견이 됐고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한국의 그 삼성전자의 그 핸드폰 발견된 건 상당한 눈길을 끌었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그 문서가 그 발견이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그 러시아 당국이 그 발행해준 일종의 그 여권 이런 것이 발견됐고요. 또 하나는 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마 그 러시아에 파병된 그 북한군 장병들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 이것은 아마 그 북한군 당국이 아마 이것을 불러주고 병사가 아마 받아 쓴것 같은 그런 메시지인데요. 어쨌든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 메시지가 담긴 서한 이게 됐고요. 또 하나는 그 무기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AK 12, 그 소총, 그리고 통신기기, 방학조준기, 또 보호장구 이런 게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것은 그 문서가 중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북한군이 그 우크라이나 병사를 생포했을 적에 그 러시아 말을 할줄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러시아 말과 한글로 적어놓은 그런 것을 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그 말씀을 드리면. 무기를 버려라 이렇게 한글로 적어놓고 그 옆에다가 한글로 부르시 아르주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무기를 버려라 이것을 그 러시아 말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이 북한군 병사가 그 우크라이나 병사를 체포했을 적에 의사소통이 안될 테니까 이것을 아마 사전에 교육을 받고 그 발음을 적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VOA는 최근 노벨 평화상을 받은 우크라이나 단체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한 기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북한군 파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네, BOA는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에 이 비아체슬라프 리카초프 연구위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리카초프 연구위원이 소속된 단체는 2022년 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죠. 이 단체는 이 북한 정권이 이 병사들의 신분을 조작하고 이 시신을 소각하는 등 다수의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인권적인 측면에서 이 북한군 병사들이 가혹한 환경에 처한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실제로 러시아는 이 전선에 이 북한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북한군 병사들은 이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이 전쟁터에 투입되고 또 죽더라도 바로 소각됩니다. 또 파병된 북한군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어쩌면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좀 침해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이 국제 인도법 위반이다. 뭐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북한에 남아있는 병사들의 가족이 이 파병 사실조차, 이 아들의 파병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하고 생사도 알지 못한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이런 상황도 비판했는데요. 그 밖에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이 북한군이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군 전체 병력 중약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더 중요한 건 근데 북한 병사들이 아니라 이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이 군사 장비다. 뭐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 로켓, 포병 장비 등이 이 전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북한 당국이 병사들에게 포로로 잡히지 말고 자폭하라고 한다는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이것은 그 미국 CNN 방송이 그 28일 그 보도한 내용인데요. CNN은 우크라이나 군 당국으로부터 전투 영상을 그 입수를 해서 이런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북한군과 그 러시아군이 그 싸우는 전투하는 장면을 이제 그 촬영한 것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그 전투 이후 그 쓰러진 북한 병사한테 다가가서 다리를 잡아당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쓰러졌던 그 북한군 병사가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의 머리맡에 그 수류탄을 터뜨려서 자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이것을 본 전문가들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제가 그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김정은 장군 만세 이렇게 부른 게 아닌가 그런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폭을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2차 세계대전 때그 일본군이 그 미군하고 싸울 적에 그 자폭을 한 그런 거하고 뭐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요.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는 전부 다그 침묵으로 그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정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러시아나 북한군 당국이 북한군이 그 전투에 임하기 전에 그 북한군 그 병사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그 세뇌 또는 그 아마 그 사상 교육을 시켜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되지 말고 생포되는 것보다 자폭을 해서 죽는 것이 용감한 것이다. 아마 이런 그 세뇌 교육을 시켜서 북한군 병사가 이렇게 자폭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상당한 좀그 이것이 인권 유린은 물론이고 북한 당국이 얼마나 그 북한군 병사에게 그 악독한 이런 사상 교육을 시키는가 세뇌를 하는가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즉시 각종 공약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백악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 그리고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배경과 의미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함지아 기자, 진행의 김연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 여행시는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입니다.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미국과 국제사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 변화는 백악관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될것 같네요. 대통령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하는 백악관 비서실장에 여성이 임명되면서 미국 역사의 새로운 히스토리 메이커가 됐습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그리고 백악관 대변인으로 발탁된 인물도 역시 여성으로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히스토리 메이커 백악관의 히스토리 메이커 여성들이 되겠네요. 자, 도성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먼저 미국의 역대 최초 백악관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수지 와일스 씨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백악관의 비서실장이 어떤 자리인지 먼저 설명을 조금 해드릴까요?
네.
백악관 비서실장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입니다. 백악관의 참모진의 수장이고요. 정부의 그 운영을 행정부의 운영을 조율하고 정치 및 정책적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고 또 어떤 일정에 집중을 할지 결정하는 그 게이트키퍼, 이른바 뭐 문지기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네.
북한으로 비교하자면 뭐 미 백악관 비서실장과 딱 맞아떨어지는 직책은 없을 텐데요.
네.
아마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기실의 실장 또는 노동당 조직 지도부장급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실세가 되지 않을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수지 와일스가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을 당시 얘기를 좀 해보죠.
네네.
작년 11월에 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직후였죠. 대통령의 문직이 이 최측근 역할을 여성이 맡게 된 건 미국 역사상 최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당시 다수의 미국 언론에서 32대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에 미국 역사 최초로 여성이 오르게 됐다라고 큼지막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이 당시 와일스 씨를 강인하고 명석하고 혁신적인 인물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소 낯선 이 나이가 있는 백인의 여성이 누구인지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자, 어떤 인물인지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알아보죠.
네. 자, 올해 67살입니다.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미국 동부 뉴저지주가 고향이고요. 1957년에 뉴저지에서 아주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이자 스포츠캐스터인 팟 서머홀 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네.
1979년 메릴랜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같은 해에 그 잭 캠프 연방 하원의원의 보좌관으로 정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네.
와일스 씨가 대통령 선거 캠프 활동을 참여한 것은 1980년대 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일정을 조율하는 담당자 역할을 맡으면서부터였습니다.
네.
이후에 1988년 대선 때요. 조지 H.W. 부시 공화당 후보의 그 부통령 후보 캠프 운영 부책임자로 일을 했었고요.
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민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의 플로리다 자문위원회 공동의장을 맡았습니다.
네.
대선 캠프 말고도 1990년대에 존 델란이 잭슨빌 시장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됐습니다. 이 직책을 맡았던 최초의 여성이었고요.
네.
2010년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 당시 정치 경험이 없던 릭 스콧 후보의 선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요. 주지사 당선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스콧 주지사가 연방 상원 의원으로 선출됐는데 이때 와일스 씨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커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도전했을 때 그의 선거 캠프에서 일하기 전까지 이 수지 와일스 씨의 로비스트로 활동했었습니다.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된 건지 최측근 인사로 뽑힌 그 배경이 있을 텐데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첫 번째 임기 때 뭐 잘못된 사람들을 채용한 것이 가장 실수였다. 뭐 이런 얘기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최고의 인재를 선별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 와일스 씨를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가장 잘 운영된 선거운동이라고 하면서 와일스 씨의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와일스 씨를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두 번째 행정부 핵심 역할을 맡기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당시 AP통신이 보도했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와일스 비서실장과의 업무 관계는 2015년에 시작됐습니다.
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의 그 플로리다 선거운동을 주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와일스 비서실장은 전략적 통찰력과 효과적인 선거 캠페인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네.
이후 2020년 대선에서도 트럼프 캠프에서 활동했고요. 이어서 2024년 대선에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운동 전반을 총괄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와일스 비서실장이 언론의 관심을 꺼리고 피해온 인물로도 유명하다고요?
예, 예. 그 와일스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대선 캠페인 초반, 임기는 두 번째지만 대통령 그 도전은 세 번째였는데요. 이 네. 캠페인 초반에 핵심 인물로 활동하면서 트럼프 캠프의 운영을 더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데 기여를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언론 앞에는 거의 나서지 않았었습니다.
네.
2024년 대선 승리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축하 연설을 할 때도 연단에 올라서 이 수지 와일스 씨를 계속 불렀는데 올라가서 발언하는 걸 거부했답니다.
네.
하지만 실질적인 킹메이커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네.
와일스 비서실장은 아주 겸손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뒤에서 조용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AP통신에 따르면은 와일스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조언하는 방식이 뭐 잘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꾸중하거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조언을 따랐을 때 더 나은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소통을 한답니다.
네.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별명이요. 네. 재밌더라고요. 얼음 아가씨, 얼음 여사라고 하던데.
예.
그러니까 뭐 이래서만큼은 상당히 냉철한 것 같습니다. 자, 와일스 비서실장 임명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네. 자, 최초의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입니다. 수지 와일스 씨의 임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비판도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와일스 씨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충동적인 기질을 통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존경을 얻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으로 설득을 해왔답니다.
네.
반면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 와일스 비서실장이 예전에 그 담배 회사와 광산 프로젝트를 위한 로비스트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해 충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백악관 비서실장으로서 과거 담배 산업과 관련된 정책을 다룰 때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미국 정치에 끼칠 영향은 어떨까요?
네. 자, 수지 와일스 씨 백악관 비서실장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임기에서 백악관의 질서 유지하고 또 외부 인사들의 무분별한 개입을 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게이트키퍼의 역할은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네.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그 일론 머스크 씨의 백악관 서관 웨스트 윙 내 그 상설 사무실 배정을 거부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백악관 서관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그렇죠.
곳입니다.
네.
자, 타임스에 따르면 와일스 비서실장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게 된 머스크 씨가 이 서관에서 독립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행정부의 협력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서관 내 사무실을 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와일스 비서실장은 혼자 일하거나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은 환영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 씨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 여러 첨단 기업을 이끄는 사업가죠. 세계 최고 억만장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도 이 와일스 비서실장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백악관의 여성 히스토리 메이커 두 번째 인물 소개해드리죠. 이번에는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네.
자, 대통령의 문직이 참모가 백악관 비서실장이라면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목소리 또 입 이렇게 비유하던데요.
그렇죠.
백악관의 역사를 새로 쓴 두 번째 주인공 캐롤라인 레빗입니다. 알아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5일 성명을 통해서
네.
캐롤라인 레빗 지명자가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으로서 아주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똑똑하고 강인하고 아주 유능한 소통 전문가로 묘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네, 지금 최연소 기록을 세웠는데 자, 캐롤라인 레빗 지명자 뭐 이제는 이제 대변인인데요. 아직 서른이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199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27살인데요.
네.
그 이전에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 는 1969년에 리처드 닉슨 행정부 당시에 29살로 임명된 론 지글러였는데
네.
이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네.
자, 레빗 대변인 세인트 안셀름 대학에서 언론학과 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소프트볼 선수로도 활약을 했었다는데요. 졸업한 뒤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트럼프 일기 백악관 대변인으로 일한 케일리 맥커네니 대변인 아래 부대변인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네.
자, 이후에 앨리스 스테파니 가원 의원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로 활동했습니다.
네.
앨리스 스테파니 가원 의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유엔 대사에 지명된
그렇죠.
인물이죠.
네네.
계속해서 레빗 대변인은 2022년 뉴햄프셔주 제1선거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공화당 경선에서는 이겼지만 본선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인 크리스 파파스 의원한테 졌습니다.
네.
2023년 사업과 결혼했고요. 지난해 첫 아들을 출산했는데 출산한 후에도 업무에 복귀해서 지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레비 씨가 캠페인 대변인 역할을 하면서 보여준 그 열정적이고 굴하지 않은 태도를 아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평가는 그렇고요. 언론 평가는 어떨까요?
아주 긍정적이고 명확한 소통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논란도 있는데요. CNN 방송에 따르면은 이 레비 대변인 2024년 12월, 2021년 1월 6일 사건 직후에 그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을 칭찬했던 게시물 삭제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치적 입장 변화에 대한 의문이 나왔습니다.
네. 자, 백악관의 히스토리 메이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알아본 김에요. 백악관의 최초 여성 대변인은 누구였을까요?
네. 최초의 여성 백악관 대변인. 1993년입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임명된 디디 마이어스 씨인데요. 1993년부터 94년까지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그보다 앞선 1991년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 주디 스미스 씨가 최초의 여성 부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특히 흑인 여성 부대변인이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 1기인 2017년에서 2021년까지 4명의 백악관 대변인이 있었는데요.
네.
첫 대변인이었던 숀 스파이서 씨를 빼고 세라 허커비 샌더스, 스테파니 그리셤, 케일리 맥커네니 모두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2021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젠 사키 씨를 대변인으로 임명하면서 백악관 공보팀을 모두 여성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2022년에는 카린 장페르 씨가 최초의 흑인 여성 대변인으로서 임명됐습니다.
네.
장페르 전 대변인은 IT 출신 부모 아래 태어난 이민자이고요. 공개적으로 성소수자임을 밝혔던 인물입니다.
네. 자, 여행시 이번 주는 히스토리 메이커로 미국 백악관의 역사를 새로 쓴 백악관의 여성들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 들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량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영어에서 어떤 동사는 종종 전치사 to, to를 생략합니다. 뒤에 어떤 장소 부사가 따라오는 경우인데요. 오늘은 장소 부사 앞에 to를 쓰지 않는다는 것 문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You have probably heard native English speakers say things like I'm going to school.
여러분은 아마도 영어 원어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나는 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But why don't they say I'm going to home?
그런데 왜 영어 원어민들이 나는 집에 간다고 말할 때는 to를 쓰지 않는 걸까요? 원어민들은 I'm going home 이렇게 말합니다.
The answer has to do with the verb go and place adverbs. Listen to this speaker use the word home.
대답은 동사 go와 장소 부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문장 들어보시죠.
I'm going home in about 20 minutes. See you there.
나는 약 20분 안에 집에 갈 겁니다. 거기서 봅시다.
Here, home acts as an adverb, not a noun.
여기서 home은 명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After the verb go and before some adverbs of place, we omit the preposition to.
동사 go 뒤와 어떤 장소 부사 앞에는 to 전치사를 생략합니다. 장소 부사란 어떤 곳이 있는 곳, 즉 장소를 말하는 부사로 반드시 동사와 결합해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치나 목적, 이동 방향 등을 나타내는 단어 to는 영어에서 가장 흔히 쓰는 전치사의 하나인데요. 전치사는 말 그대로 앞에 놓이는 단어로 단독으로는 아무 뜻도 나타낼 수 없지만 명사나 동사와 함께 결합해 표현을 더욱 풍부하게 해줍니다.
The words downstairs and upstairs are other examples.
아래층과 위층이라는 단어도 다른 예입니다.
They describe locations inside a home or building.
이 단어들은 집이나 건물 안의 위치를 설명합니다. 장소 부사가 쓰인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Great! Let's go upstairs. The meeting is on the second floor.
좋아요. 위층으로 가죠. 회의가 2층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을 따르는 다른 부사들로는 there, somewhere도 있습니다. 화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go 뒤에 to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세요.
I hate staying home. I want to go somewhere fun.
집에 계속 있는 게 싫어요. 어딘가 재밌는 곳에 가고 싶어요.
How about the park? I'm going there for a walk later.
공원은 어때요? 나는 잠시 후 거기 산책하러 갈 겁니다. 장소 부사 앞에 to를 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장소 부사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Home, downtown, indoors, outdoors, overseas, abroad, here, there, upstairs, downstair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장소 부사 앞에 to를 쓰지 않는다는 것 문장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